할렐루야. 아, 여러분 요즘 참 바쁘시죠? 이민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시간에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시간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바쁜 이런 스케줄 또 우리의 삶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쁜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가끔은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그것이 최고다. 강도가 열심히 살면요, 큰일 납니다. 강도가 열심히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해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장수 하늘소라는 벌레가 있죠. 장수 하늘소라는 벌레, 이렇게 생긴 벌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 이런 벌레입니다. 이 벌레가요, 어린 시절 떡갈나무 이 나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 안에서 자라면서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향할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나무 밖으로 나갈 것인가, 나무 안으로 기어들어갈 것인가, 어디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나무 안으로 기어들어가면 죽습니다. 나무 밖으로 나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우리 삶에 생기를 돌게 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게 만드느냐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체험하기 전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교회 어느 정도 출석하고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압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압니다. 문제는 우린 항상 현실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핑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주어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뭐와 같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세 종들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인생이 왜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자,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도 저 종과 같이 다섯 달란트만 있었더라면, 나도 두 달란트만 있었더라면, 그러나 난 하나밖에 없으니 나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으로 꾸중들 뿐만 아니라 자기에 있는 모든 누리던 모든 혜택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어려이 장애라 생각하지 않고 방해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디딤돌로 여겨서 위대한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을 가끔 만나보게 됩니다. 그럼 레나 마리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요, 두 팔이었고 다리도 한쪽 다리마저 짧은 장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를 통해 강한 의지와 믿음을 주셔서 장애인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너는 정상인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며 키웠습니다. 두 발 가지고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피아노도 쳤습니다.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네 번을 탔습니다. 그리고 스탁홈 음대를 나온 뒤에 가스펠 싱어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믿음과 함께 오늘날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장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장애 때문에 마무원이로되 도저히 현실이 이러니 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이 주어진 장애가 디딤돌이, 이게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요, 두 팔 다리 다 없습니다. 그냥 몸뚱이만 있어요. 세계 다니며 소망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줬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렌 켈러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헬렌 켈러였습니다. 참으로 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고,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장애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께 속한 것이니 뭐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 이거 별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배경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망과 희망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또 축복이 되는 이런 삶을 살기까지, 여기까지 이루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주위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죠.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도 만나죠. 사실 인간이 자수성가했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고 누구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간은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면요, 소와 말과 돼지 이런 것들은요, 태어나면요, 태어나서 기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혼자 일어나서 먹을 거 찾으러 다닙니다. 혼자 그냥 다녀요.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죽습니다. 뭐 며칠도 못 버텨요. 뭐 하루도 못 버틸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우 배고파, 나 뭐 좀 먹을 거 냉장고 열어봐야겠다, 그런 아이 보셨습니까? 못 삽니다. 고개도 제대로 못 세워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약한 인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제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됨은 누구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가요, 담장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거북이가 혼자 올라갔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 거기 올려놨어요. 거북이 보고, 야, 너 어떻게 거기 올라갔냐?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누가 올려줬지.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멋지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훌륭하고 멋지게 됐는가? 아, 자기 잘나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시작부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기 나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기독교인 됨도, 우리 주님의 자녀 됨도,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도,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첫째는. 그리고 누군가는 희생해서 헌신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요, 양화진이라 불리우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와서 참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펜셀러 선교사님 내외부내고 무덤도 있고요. 저쪽 한 구석에 가면 참 그 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들여가며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땅에서 말 그대로 뼈 묻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중풍 환자라고 나옵니다. 이 중풍이란요, 신경이 마비되는,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아주 못된 병입니다. 중풍병자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삶에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중풍이 왔을 때에는, 마비가 왔을 때에는 좀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삶인가 보다 하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구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돌봐주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참 이 듣지 못했던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용한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는데 그 선생님한테만 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아주 용한 선생님이 오시는데 거기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용한 선생님이 오신다 해도 별로 관심 없는 일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그들에게는 움직이지 못하는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네 사람이 나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노력은 했잖아요. 직장도 안 가고 사업체도 그냥 멈추고 친구를 위해서 그 무거운 한 구퉁이씩 들고 들것에 들어가지고 왔다고 하면요, 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노력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니 뭐 할 수 없지, 오늘은 아닌가 보다, 다음에 오자라고 해도 나무랄 사람 없었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그들이 기대한 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마 고치려고 있었던 돈도 다 썼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있는 것을 희생해가며 헌신해가며 그들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친구가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아,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낸 것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리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일 못하고 온 것도 손해가 많은데 이제는 남의 지붕을 뜯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해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지방의 집을 보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좁습니다. 한 사람 간신히 올라갈 만한 이런 공간입니다. 자기 혼자 올라가도 힘든 그 공간을, 그리고 여기 뭐 손잡이가 있어서 뭐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올라가다 떨어지면 자기들 다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들것을 가지고 네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 앞에 가는, 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손을 내려야 되고 아래에서 받치는 사람들은 손을 올려야 하고 이게 다 장단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레슨이 있다면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 할 일 했어, 씨는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참 쉽죠.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 들어가는 그 정성과 그 열정과 그 희생과 헌신이란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보상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친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가? 사랑해야만 데리고 옵니다. 앞에 써 있죠. 우리가 loving Muslim through prayer. 사랑하지 않으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바라볼 때에 참으로 그 중동지방에 모슬렘들 보면은 그곳에서 뭐 이런 테러 그런 사건도 많이 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해서 우리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 저 사람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데려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 친구가 이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기의 가진 것까지 잃을 각오를 하고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돈 듭니다. 아세요? 사랑하면 돈 들어요. 어떤 남자가 자꾸 아가씨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눈 좀 이렇게 좋아한다는 눈 사인을 보냈더니 왜 쳐다봐요? 여자 그랬어요. 좋아하니까 쳐다보지요. 그랬어요. 여자가 하는 말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면 돈 들어요.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돈 들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남의 아이를 위해서 100불 쓰면요 우리 굉장히 그걸 뭐 어우 내가 다른 아이에게 100불을 썼어 하면서 뭐 대단한 헌신하며 희생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100불 쓰면 별스럽지 않게 생각해요. 그거 누가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왜 우리 아이에게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식당 나갈 때 아내에게 메뉴를 고르라 그럴 때 뭐 비싼 거 고르 뭐 비싼 식당 아내에게 돈 쓰는 거 아까우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 맛있으니까 많이 먹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웃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사랑한다면 없어서 못 주지 주고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를 병석에 누워있는 이 친구를 친구들은 정말로 사랑했나 봅니다.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그냥 빽빽하게 가득 찬 집안에서 한참 예수님의 도를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참 나누고 있는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먼지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루핑 공사하면요 집안에 다 덮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지가 뭐 장난 아니거든요. 그때는 지금 루핑보다 더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뭐 집 같은 거 올려놓고 해서 뜯을 만한 한국의 이제 옛날 그런 초가 그런 집처럼 그렇게 돼서 이 먼지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막 먼지가 떨어지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놀랐겠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어두웠던 방 안에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내려옵니다. 뭔가 봤더니 이 중풍병자가 달려 내려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리고 있는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병자의 죄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에서 참 이상한 이런 말씀과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보시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아직도 아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란 것입니까?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멋진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믿음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분석해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아는 거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이거였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여러분 우리도요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산다. 내 죽었던 가족들이 산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된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만 오면 이 사람은 산다. 그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 확신만 있으면 참으로 주님께서 중풍병자 마비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했던 것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침을 받아야죠. 아니 이게 중풍 마비돼서 누워있는데 지금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기를 원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이젠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병은요 병원 가면 고쳐지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은요 좋은 의사 아주 잘하는 의사 만나면 많은 병들이 고쳐질 수 있어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만 나아지면 나는 참으로 행복하리라. 아니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죄의 노예되어서 세상의 노예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소망도 희망도 다 잃고 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라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순간에 재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기관들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드디어 걸렸다 이거다라고 신성모독죄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따라다녔겠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움직일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움직였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은요 예수 무너뜨리려고 예수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기록하는데 드디어 기록한 잡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좀 많이 적는 분들 계시죠? 전 그 동기를 알고 싶어요. 왜 적으세요? 무슨 목적으로 적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는데 자꾸 적으세요. 괜히 불안해요. 그럼 뭘 적으시지? 뭐 이렇게 제가 뭐 대단한 거 얘기 안 했는데 뭐 또 적으세요. 그러면 또 왜 적으시지? 그 동기를 좀 알고 적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CCC 그쪽 이제 간사님들한테 훈련 받으면서 뭐 적으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얘기할 때 받아 적어야 된다고 해서 막 적었어요. 그래서 뭐 그 노트가 여러 개였어요. 뭐 적은 게. 적은 다음에 한 번도 안 봤어요. 괜히 그 시간에 들어야 했는데 집중해 들어야 하는데 이거 적느라고 뭐라 그랬지? 감옥 뭐라 그래?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집에서 복습하시려고 적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요 아, 적으세요. 예, 근데 이 서기관들은요 적는 목적이 예수님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잡으려는. 제가 전에도 경험했거든요. 이제 그 적는 분 중에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이 목사가 싫어지면 그 다음에 이 노트북을 꺼내들어서 무슨 얘기했는지 옛날 복습해서 꼬투리 잡을 걸 자꾸 그냥 쳐다보면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몇 월 며칠 날 이런 설교에 이런 말씀 하셨죠? 막 이러면서 어우 뭐 그래서 제가 서기관이십니까? 뭐 이렇게 좀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내 친구는요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생명을 완전히 제거시키려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누구를 잡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고통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을 들고 가라. 이제 더 이상 남에게 들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너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명을 자꾸 불어넣으세요. 부부끼리도 자꾸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오순절의 성도들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더해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생명을 더해줘야 합니다. 오늘 제 기도에, 우리 처장님 기도에 참 은혜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행복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전 너무,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불행하면요, 불행한 설교밖에 안 해요. 좀 8월 달 되면요, 제 설교가 더 아주 생명이 충만한, 제가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예, 할아버지 되면 이제 그때 나오는 설교는 손주 얘기 별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행복해지면, 목사의 행복은 교인의 행복이요, 우리 장로님들의 행복은 교인들의 행복이요, 참으로 우리가 행복을 서로 이렇게 위시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생명을 더해주는 이런 삶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아세요? 전부 투자하셨어요. 전부. 이제 두 주 후면은 저희들 한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 행사를 합니까? 우리 교회 벌써 큰데 왜 교인들 더 오라고 이렇게 하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더 이렇게 커지자고 하는 이 행사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자꾸 큰 교회 다니면 깜빡깜빡 잊어요. 안 해도 많으니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리마인더가 필요해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그것에 나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바치자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나의 삶에 한 생명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참 내가 소홀히 했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을 품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중풍병자들이, 마비돼서 자기는 아무렇게 노력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남의 지붕을 뜯어가면서, 이 완전히 소송감이에요 이건, 그런 각오도 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향을 선정하는 날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제 얼마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로 향해 가겠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더 이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내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핑계대면서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부름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참 성경에 예수님의 하루 일상 중에 가르침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만남의 가능성은 참 이 내 친구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 나의 친구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는 우리 가족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만 데리고 오면 주님께서 참 저들을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